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계셨는데요. 마침내 우리가 가롯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70절에 처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72절에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또 마지막으로 74절에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세 번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버무리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그 관계의 가능성도 역시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나와있는 주님의 예언이 아주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실제로 있는 것이며 또 굉장히 가혹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늘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단은 악하며 거짓말로 크리스천을 비난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악한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도구로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열한 제자 마찬가지로 그들이 겪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한 본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의 생각과 결단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날 밤 그는 실패하여 주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마도 자기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여기 있는 베드로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충족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완전하고 또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무한한 지혜를 발견할 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찾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베드로는 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난 후에 그는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의 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로서의 자질과 영성 훈련과 또 더 성숙한 성품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종종 생각보다 말이 앞선 그의 성품 때문에 충동적인 베드로라 불렸습니다. 또한 종종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곳에도 생각 없이 뛰어들곤 했죠. 뭐 좋게 말하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배를 타고 바람이 몰려오는 호수의 거친 물결에서 용기를 내어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강인한 체력에서 오는 그의 자신감은 좀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품을 다듬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쉽게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관한 교훈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베드로는 특히 신자들의 넘어짐과 관련된 많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만나게 될 믿음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비판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겸손과 그들과 실패를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자로 여기면서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며 성숙해질 수 있었고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배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실패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줍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지요. 베드로는 넘어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유다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넘어짐은 베드로의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참으로 가룟 유다는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다 역시 성경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가 가진 이러한 특권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고 파멸적이며 쓸데없고 비참하며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유다의 죽음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충실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합류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다른 동료 사도들에게 말한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안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에 따르면 유다는 그의 길을 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거룩함에 관해서 여러분께 혼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자적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바에 따라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히게 하였던 앞잡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그것은 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예언은 유다의 악의적인 행위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유다의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도둑이 된 것은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된 것입니다. 그의 죄성과 타락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를 이용한 것이죠. 그때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구세주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사악하고 끔찍한 일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계획의 시작엔 사단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은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의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유다가 한 일과 그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지요. 그는 올바르게 심판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심지어 성경 속에서 유다에 대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벗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16절에 성령님께서 그에 대해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과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유다에 관해 기록된 것처럼 성경 속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되고 측정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입을 통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였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시편 말씀이 인용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시편 시편 1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언급된 은30년, 즉 유다가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준 은30냥의 사용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을 보면 그들은 그 은30냥을 성전고에 넣어주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 즉 피를 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러한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그 피를 묻혔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토기장의 땅의 구입은 실제로 이전에 언급되었던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지금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에 관해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삶에 유익할 만한 것들은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시편 69장 25절을 보시면 그대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대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을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시편 109편은 저주하는 시편의 하나로 적에 대한 강력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유다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혹독함은 매우 분명합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표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다, 깨끗하나 반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유다를 지칭하셔서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른 열한 제자와 유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유다는 영벌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그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맞춰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며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범했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들의 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하였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부정했죠.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어 봤으니 여기서 다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사건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의문은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저주하였을까 였습니다. 헬무트 마르켈은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레이는 헬라어 본문 안의 그 문장 또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말인즉 그 문장 안에서 베드로는 만약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케네스 웨스트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자신들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와 같은 의도로 쓰였습니다. 맹세하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 엄숙히 사실임을 주장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거슬며 행한 행동은 상스럽거나 신성모독한 언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적으로 그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느꼈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와 언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또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를 함으로써 저주 아래 그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소동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베드로가 그의 발언을 끝내기도 전에 그 식탁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의 죄책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기록은 모든 공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었고 또 모두 그가 울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리차드 C.H. 랜스크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기록에서 베드로가 소리나게 울었다는 사실을 표현한 한 부정과거 용법,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반면 마가는 조금 더 서술적인 표현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베드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태와 누가는 각 문장에서 쓰인 동사 울었다를 부사 비통하게를 사용해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부사 비통하게는 그가 흐느껴 울 때의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따르면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돌이키시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비공신적인 조사를 받은 곳으로부터 내려와 그 뜰 앞을 지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처구니없던 실패는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마 윌리엄스는 베드로의 마지막 부정의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못 알아들은 척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다음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부정하였고 그는 자신이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죠. 마침내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모두 예언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유다의 배반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을 진리를 마주하며 살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3년 이상을 유다는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었죠. 그러나 유다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도둑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웠고 그의 배반행위는 은삼십냥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급을 이용하는 것을 숨기며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임 안에서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믿었음에도 그는 도둑으로서 최대한 그 가운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후회했지만 그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또 주중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면서 단지 이러한 참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여기시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론 유다는 더 많이 들을수록 가진 것이 더 많게 될수록 그리고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더 많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진리를 들으면서 강팍해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가롯 유다의 부패한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들을수록 더 부정하였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하건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유다의 양심은 무뎌져서 더 이상 말씀을 통한 그의 삶을 점검하는 기능은 마비되었고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질책에도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내면은 점점 더 악화되어 사단의 아래에 사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자신 스스로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명확해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짓된 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선자들은 아주 영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삶의 결말은 참 슬픕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삶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엔게디와 비엘시바 사이에 있는 유대지방 중서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만이 유일하게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지의 여부는 오직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애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국주의는 그에게 또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시대에 있었던 예언적 사역에 대한 시작도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사역의 참여가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메시아 왕국을 향해 그의 마음의 열정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본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그저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유다에게서 이렇다 할 영적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시들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가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죄명을 향한 공격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떠날 것과 자신을 배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때까지도 열두 제자 중 한 명으로 그 모임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유다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판 이후에 발견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둠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첫 번째로는 유다에게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악한 자에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죽음의 방법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마태는 유다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말하고 그에 반하여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자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져서 몸이 파열되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말에 담기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성경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통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통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가 매달린 큰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는 절벽, 즉 흰놈이라는 곳에 골짜기 위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도 유대의 자살 현장 근처에 보면 협곡의 벼랑 끝에 마른 나무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고 죽은 나뭇가지가 그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그의 몸이 협곡으로 추락하고 몸이 파열되어 내장이 쏟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예루살렘에서 바위가 터지는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시신이 그 계곡 가운데 떨어져 훼손된 시신이 3일 동안 물에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협곡을 통과하는 강한 돌풍에도 그 나뭇가지는 부러질 수 있었겠죠. 유다가 그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그가 잘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서 삶을 마감했죠. 나는 죄 없는 피를 배반하는 죄를 지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가 팔았다는 것을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그리스도의 무죄를 온전히 밝혔습니다. 사단의 힘으로도 자신의 종인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도덕적 영광을 고백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고백은 그를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I'm sorry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신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삶, 탐욕, 그리고 죽음의 허무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그의 비밀스러운 재산에 30냥을 더하게 되었지요. 그는 이미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30냥만을 더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도둑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몸에 재무자였기 때문에 그가 은닉한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얻으려는 그의 비밀스럽고 열렬한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로부터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으므로 결국 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배신에 대한 후회뿐이었죠.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의 재산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비극적 결말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결코 사용하지도 못한 오직 후회만 남긴 은삼십냥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그의 불신앙은 그의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열심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진리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꼭 오셔서 이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원하시지만 배우지 못할 때도 옵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나 장로, 집사, 주일학교, 교사나 임원 등등 다양한 리더 직분을 수행하시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비극적인 삶은 또 다른 면에서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삶은 또 다른 면에서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들은 가까이 있는 자가 배반을 하는 슬픔 또는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우리 주님께 행한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배반은 배반이겠지요.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속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세 번째로 주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로 죄의 거짓됨은 깊고 무겁습니다. 악한 길에 머물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결단력은 굉장히 강하고 강력합니다. 유다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항상 죄와 그 죄의 책감의 힘과 위험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고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길의 답이십니다. 오직 믿음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